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3월 15일부터 블링켄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과 미국의 일미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기회를 가지고 3월 15일 납치 피해자 가족회 요코다 타쿠야 사무국장과 요코다 사키에 씨 그리고 구출회의 니시오카 스토무 회장이 조셉 M. 용 주일 미국 임시대리 대사를 만나 모든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귀국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미국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하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블링켄 국무장관 앞으로 전달했습니다. 영 임시대리 대사는 받은 서한을 블링켄 국무장관에게 확실하게 전달할 것이며 하루라도 빠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도 계속해서 협력해 가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가족회 및 구출회가 블링켄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베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스가 요시히데 정권은 납치 문제를 일본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북조선에 대해 조건을 내걸지 않는 정상회담을 계속해서 제안하고 있으며 그 자리에서 납치 문제 해결을 북조선의 최고 정상에게 재촉할 방침입니다. 또한 납치 문제를 비롯한 현안이 해결되면 일본은 북조선에 대해 과거 청산을 실시하고 경제 지원을 할 준비가 있다는 것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스가 정권의 방침을 지지하여 북조선에 대해 납치 피해자 전원의 즉각 일괄 귀국이 실현된다면 귀국한 납치 피해자들로부터 비밀을 캐내어 일조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반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인권, 자유,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미국 바이든 정권도 이상과 같은 납치 문제를 둘러싼 우리들의 생각을 꼭 이해해 주길 바라며 대북 협상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 일괄 귀국 실현을 위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 일괄 귀국이 실현될 때까지 느슨하게 제재를 풀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날 융 임시대리 대사와의 면담 후에 가족회와 구출회는 내각부 본부 1층 로비에서 취재에 응했습니다. 니시오카 회장은 서두에 본 면담의 개요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 10분부터 15분간 대사관 정원에서 커피와 과자를 먹으면서 면담을 했습니다. 먼저 대사로부터 환영 인사가 있은 뒤에 요코타 사키에 씨와 타쿠야 씨가 발언을 하셨고 저도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납치문제대책본부와 외무성에서도 와주셔서 잠시 말씀이 있었고 다시 대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묻고 싶었던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전해줄 것인지에 대해 먼저 물으려고 했었는데 대사가 저희들에게 먼저 반드시 제일 먼저 국무장관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니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이 서한뿐만이 아니라 대사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도 포함하여 제대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본래대로라면 시간을 내어서 국무장관과 만나길 바랬으나 이번에는 시간이 여의치 않아 죄송하다는 대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대체로 이상입니다. 요코타 타쿠야 사무국장은 면담 내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일미안전보장협의 의원회로 인해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것에 대해 새로 정권이 바뀌어도 납치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본래대로라면 국무장관을 직접 만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테지만 일정이 예의치 않은 것과 코로나의 방역 조치 탓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영 임시 대리 대사에게 서한을 맡김으로써 방금 니시오카 회장도 말했던 것처럼 반드시 전달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영 임시 대리 대사께는 이 납치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바이든 정권으로 바뀌어도 한 번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과 북조선이 이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미국의 제재를 풀어주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요코타 사키에 씨는 면회 내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4월에 일미회담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전에 높으신 분을 만날 수 있다고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만 대단히 바쁘신 가운데 이런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역시 43년 동안 조국에서 납치된 채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일본 땅을 밝게 해주고 싶다는 그 생각만으로 버티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 모두가 힘을 합쳐 실현하고 싶다는 마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의 대응에 대한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에 한 번 뵀었고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기 때문에 그때 했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오랜 세월 열심히 구출을 위해 노력해온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지금은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인권 문제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그 사람들을 구출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용 임시 대리 대사와 면담했을 때의 소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에 뵈었을 때부터 성실한 분이라고 생각했었고 이전에도 구출해야 한다는 것을 열심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사님께서도 기억해 주셨고 이것에 대해 구두로 반드시 전하겠다고 하시면서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시오카 회장은 일본과 북조선의 관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발언할 기회를 얻어서 또한 서한에 쓴 대로 가족회와 구출회는 스가 총리가 조건을 내걸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해결하겠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가 총리가 표명하고 있는 이 방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미국도 지원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도움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주체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 방법으로 스가 총리의 북조선 방문과 1대1의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 이외의 방법은 효과가 있는지 어떤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어떤 협상 방법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의 입장은 일관되게 스가 총리의 조건을 내걸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거기서 저희들의 의견인 납치 피해자들 전원의 즉각 일괄 귀국이 실현된다면 납치 피해자들로부터 비밀을 캐내어 일조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저희들의 의견을 활용하여 스가 총리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뜻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서비스 문화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평양을 개항하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지만 당국이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평양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동의 자유가 있고 또한 지방과 도쿄도 그다지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저는 평양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살고 있으면 평양에서의 생활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 생활 등의 모든 면에서 일본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좋았던 세 가지 점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택배 등이 배달 서비스가 발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인터넷과 전화 등을 통하여 상품을 주문하면 빠르면 다음 날에 상품이 도착하며 외국에서 배달된 상품인데도 며칠 사이에 집에 도착하는 것이 신기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의 경우에는 주문하여 1시간 안에 도착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생활 필수품 구입은 택배를 이용하고 있고 저희 생활에서 택배는 빼놓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배달원은 주문한 상품을 집이 문 앞에 놓고 손전화로 사진을 찍어 배달 상황을 알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도 북조선이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시면 상품을 문 앞에 두고 간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조선에서는 도난 사건이 너무도 많아 자신이 등도 믿지 말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품이 도난당하지 않을까 하고 불안했었지만 그것은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평양에서도 최근에는 택배와 같은 배달이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그러한 서비스가 일본처럼 대중화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입니다. 어떠한 정보라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즉시 해답이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국내외의 뉴스는 물론 지식, 물건 구입, 요리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고 또한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동영상이 공개되어 있고 북조선을 제외한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와 선전화로 페이스북이라는 프로그램을 열면 다른 사람이 공개한 사진과 동영상, 문장을 볼 수 있고 또한 자기가 올린 정보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 세계의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국내외의 정보에 대하여 철저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소식조차 알 수가 없고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는 소문으로 정보가 교환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는 은행 서비스입니다. 저는 북조선에 살고 있었을 때에는 은행의 역할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북조선에서는 은행에 돈을 맡긴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월급도 현금으로 받고 장사 등으로 생긴 돈은 도적당하지 않게 집안에 보관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취직을 하면 우선 자신이 명의로 된 통장을 만듭니다. 회사는 월급을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는데 저희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선전화에 입금 소식을 알려줍니다. 또한 현금 카드라는 것도 있고 ATM이라고 부르는 자동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품 구입은 물론 여행할 때에도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사용하는 것은 적습니다. 또한 포인트 카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포인트 카드는 상품을 구입할 때마다 포인트가 쌓여 저는 식품 등 생필품을 구입할 때에는 포인트 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사용하면 적지 않은 포인트가 쌓여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의 보탬이 됩니다. 최근에 북조선의 대외선전 매체에서 평양에서 전자나래 카드라는 것을 소개되어 그 편리성에 대해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그 카드는 달러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보통 북조선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분들 경우에는 그 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외화를 쓸 수 있는 외국인이나 고위 간부, 신흥 부자들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북조선 당국도 경제 재건을 위한 은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이 현금 인출과 저축성 예금으로의 전환도 허용하는 등 금융제도가 시장 경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북조선 전문가의 분석도 있습니다. 북조선도 은행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여 여러분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서비스 문화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해주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앞으로도 일본의 문화와 생활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려고 하니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일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날에 김여준 담화, 그리고 3월 17일 날에는 재선이 담화람, 최근에 특에 중요한 담화를 좀 잇따라 좀 북조선에서는 그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특에 나왔던 그런 담화를 보면은 한목적으로 나왔다고. 그러니까 특에 담화는 그 하나로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3월 17일 날에 18일 날에 서울에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이른바 미한 2 플러스 2라고 말하는 양쪽에 외교 국방 담당하는 그 장관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합동 회의라는 것은 좀 있고, 이런 합동 회의를 좀 하다가 공동 성명을 좀 발표하는 그런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나오면은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미한 2 플러스 2 하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비판, 비난하는 것은 하려고 한다고, 그런 의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김여정 담화 그리고 재선이 담화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미한 2 플러스 2 이후에 한다면 너무 강하게 한국과 미국을 좀 비난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피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먼저 미리 미한 2 플러스 2 하기 전에 한국 그리고 미국에 대한 어떤 비난, 비판을 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 담화를 보아도 재선이 담화를 보아도 그 내용이 너무 좀 약하다고 할까, 너무 온당한 그런 내용의 담화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월 15일 날에 김여정 담화를 보면은 역시 지금의 좀 미한 미국 한국 사이에 합동 군사 연습이 있었던 것을 좀 비방을 좀 했고, 3년 전에 2018년에는 너무 좀 탁탁 봄날에 좀 나왔다, 아마 세 번 그런 수뇌회담도 했었기 때문에 남북 관계 너무 진정했던 시기였는데 이런 거 하고 생각하면 완전히 달라졌다. 3년 전에 하고 지금은 그런 비교할 수 없다라는 너무 좀 그런 것을 좀 하면서 말을 하면서 비판을 했었습니다만, 그건 사실상 이 비판 자체는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런 그 김여정 담화 마지막에 문장을 보면은 거기서는 3년 전에 갔던 그 봄날에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로 좀 끝났습니다만, 그것은 그 3년 전에 돌아오기가 너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물론 전세가 달라진다면 3년 전에 다른 분위기의 남북관계에도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고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영원히 남북 대화는 할 수 없다, 남북은 좀 대결 상태가 생겼다 그런 말이 하지 않은 것은 이번에 김여정 담화의 특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비난을 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피하면서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날에 재선이 외무잼 제일 부상의 담화를 보아도 그것도 미국에 대한 비난, 비판하는 것은 너무 약하다, 엄당하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선이 담화는 재금에 미국의 바이든 정권에서 접촉이 있었다라는 것은 좀 빠르기고, 그러나 그런 것은 응당할 좀 필요도 없기 때문에 무시해버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민국이 북조선과 좀 대화 협상하려고 한다면, 하고 싶다면 그럼 먼저 미국의 조선 적대시 정책을 좀 철회하는 이런 것을 좀 부터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마지막에 문장을 보면은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가, 너무 엄당한 내용이 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좀 북조선 지금 갖고 있는 대미 대 바이든 정권에 대한 그 원칙이란 것은 제항해 하는데 그것은 강 대 강, 성 대 성란 그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쪽에서 너무 강경하게 나오겠다면은 그 북조선도 물론 강경하게 응하고 예, 미국 쪽에서 성리를 가지고 나오겠다면 북조선도 좀 성리를 좀 가지고 거기에 대응한다 그런 뜻인데 이러한 강대강 선대성라는 그런 원칙이 지난 1월 달에 했던 8자 단대회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전을 하면은 김정일 시대 때부터 계속 전 북조선이 강조해왔던 것은 만약에 미국이 너무 강경한 태도로 나오겠다면은 북조선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강경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고 초강연해서 보다 강한 강연에서 좀 대응할 거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냥 강경한 거에 대해서는 강경한 강대강으로서 바꿨다는 것은 역시 그런 거 보면 교실이 없어진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북조선이 핵시험을 하는구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구나 그것은 너무 어렵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까지 좀 시사하는 너무 엄방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북조선이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대결적인 태도를 좀 취하고 싶지 않고 너무 강한 비판, 비난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은 역시 이번에 미한 2 플러스 2 하기 전에 두 개의 담화를 좀 발표하다가 한국, 미국을 비난했던 것을 보면 그거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